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국제 금융 제재에서 더욱 고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자 북한 외교사령탑으로 평가받고 있는 리수용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31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지역 안보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국방정책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동원된 중국인에 대해 전후 최대 규모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다시 오르는 추세입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이 전격적인 2박 3일간의 베이징 방문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미 재무부가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명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미국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 같은 특별 조치가 미국 애국법 제311조에 따른 가장 중대한 조치며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제3국 은행에 미국 계좌를 이용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이 되면 북한 금융기관은 국제금융체계에서 더욱더 고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미 재무부의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조치는 앞으로 6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데요.
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북한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중국을 비롯한 제3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 재무부가 조사를 해서 제3국 금융기관이 북한과 실명이거나 차명이거나 간에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역시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실상 이번 조치가 북한의 후원국이자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한 중국의 금융기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당수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금융체계에 남을 것인지를 택일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중국 금융기관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 재무부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비롯됐습니까?
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에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법은 재무부가 180일 안에 북한을 애국법 311조에 따른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만약 이에 해당이 되면 특별 조치를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내린 미 재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2270호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90일 안에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번 조치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미 재무부의 아담 수빈 테러자금과 금융범죄 담당 차관 대행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이 국제금융체계에 제기하는 중대한 위협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 수빈 차관 대행은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금융거래에서 기만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이런 은행이 금융계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요지의 기관이다. 뭐 이런 신호를 보내면 미국 정부가 강제로 법 집행에 나서거나 하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과의 거래를 끊는 결과로 이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계획대로 나타날까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네.
왜냐하면 11년 전에 미국 정부가 규모는 작지만 똑같은 정책을 집행했었는데요.
네.
그게 북한을 아주 아프게 만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2005년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그러니까 BDA 은행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였습니다. 당시 미 재무부가 이런 새로운 방식의 제재를 들고 나왔을 때 백악관이나 국무부 고위 관리들조차 효과를 반신반의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없이 북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감 때문이었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미 재무부의 조치는 들어맞았습니다. 미국의 금융 규제 망에 걸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은행들이 너도나도 북한 계좌를 폐쇄하고 거래를 중단하면서 북한을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치를 BDA 제재 방식의 확대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BDA라는 은행을 겨냥했었지만 이번엔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건 결국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런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하는 규제, 이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보는 시각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해당 은행들로서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들춰내므로써 합법적인 자격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금융계의 불안당으로 낙인 찍혀서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네.
제3국 은행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번 조치로 중국 은행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특정 국가의 독자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중국은 그 어떤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근거해 다른 국가를 제재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인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는 겁니까?
네.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나타난 대로 이미 국제적인 합의가 마련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 베이징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제 대화가 열립니다. 1년에 한 번씩 두 나라 강요들이 모여서 외교와 안보, 경제 분야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인데요.
네.
러셀 국무부 차관보는 이번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제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동의하기 바라며 이는 무조건적인 항복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일관된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번 제재의 성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전격적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최근 경색된 북중 관계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경제 제재, 그리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 등 그 현안과 관련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 먼저 어떤 발언을 했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3원칙,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3대 원칙은 불변이며 북한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북 경제 제재 등으로 냉각된 북중 관계의 개선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과 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북한과 함께 노력해 북중관계를 수호하고 돈독히 하며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리 부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 부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하고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시 주석이 북한 대표단의 이번 방문에 대해 두 나라와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위한 전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며 두 나라의 친선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중국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발언은 신화통신의 보도 내용으로 또 리수용 부위원장의 발언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한 두 나라 관영 매체의 보도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요.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중국 측 신화통신은 비교적 신속하게 시 주석과 북한 대표단의 면담 소식을 보도하면서 리 부위원장을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이끈 단장으로 소개해 이번 중국 방문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당대당 교류 차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논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리 부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인사와 구두 친서를 전달하고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지난 2일 보도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1일 송타오 대외연락부장과 리 부위원장의 만남에 대한 중국 대외연락부 발표문이나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담화에 대한 신화통신 보도에서는 모두 리 부위원장이 병진 노선을 언급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중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1일 이번 리수용 부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전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당국자는 특히 리 부위원장이 송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거론했습니다. 그동안 북중 관계가 경색된 배경이 바로 핵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처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북중 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이 당국자의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외교부는 리수용 부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리 부위원장의 방중 기간에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북핵 불용이라는 확고한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수용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경색 국면에서 탈피해 조금 개선될 전망이 있을까요?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만난 것은 북중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과 더불어 양국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외부에 드러내려는 신호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북중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차드 부시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다시 대화와 접촉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 이윤 연구원은 중국 출신인데요.
네.
지역 안정을 중요시 여기는 중국에게 있어서 건강한 북중 관계는 중국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회동은 중국이 계속해서 정상적인 대북 관계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박사는 이번 회동에서 중국이 명시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이견을 표면화시켜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지는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압박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배유와 설득 같은 지렛대를 유지하면서 상황 관리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의 의미, 또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 전망과 분석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난달 31일 새벽 5시 20분쯤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기종을 알 수 없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군 전략사령부도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에 이르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기 하루 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가 전개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한 게 벌써 여러 번째죠?
그렇습니다. 이번 실패까지 모두 네 번이나 되죠.
네.
북한은 지난달 15일 무수단 미사일 최초 발사 시험에서 공중 폭발을 경험한 뒤 28일에는 두 발을 연달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시도에서는 발사 단추를 누르는 순간 이동식 발사대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액체 연료에다가 독성이 강한 질산을 산화제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폭발로 발사 차량 인근에 있던 지원 요원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무수단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입니까?
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러시아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R-27을 모방해서 만들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입증됐다고 판단한 듯 북한은 단 한 차례 시험 발사도 없이 지난 2007년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 정도로 주일 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태평양의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겨냥한 무기로 꼽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이 미사일을 한 번도 발사하지 않다가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세 차례 발사에 실패한 데 이어 당대회 이후 첫 발사에도 실패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서는 체면을 단단히 구기게 됐습니다.
이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실패하는 원인은 규명이 됐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원인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미사일 분야 전문가인 독립국가연합연구소의 유라시아 통합과 블라드미르 예부세예프 과장은 북한 전문가들이 아직 러시아체 미사일을 모방해 자체 미사일을 만드는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부세예프 과장은 액체 연료 미사일은 고체 연료 미사일과 비교해 설계상 더 안정적인데도 무수단 미사일이 계속 비상도 하지 못하고 발사 초기 단계에서 폭발하거나 추락하는 것은 미사일 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 2007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무수단 미사일을 모두 걷어들여서 엔진 실험과 비행 실험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부세예프 과장은 또 북한이 50여 기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는 하지만 이동식 발사대는 2개 포대분 6대밖에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언론 성명은 올 들어 벌써 여러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안보리가 올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벌써 6번째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1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시작으로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3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언론 성명을 채택했으며 4월 중순에도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여론을 외면하는 북한의 행동 탓에 우방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데 북한만 애써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일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지난달 31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지난 4월 27일과 28일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국제 의무를 명시한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행위가 핵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지역 내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올 들어 벌써 6번째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의 대상이 된 북한이 이런 행동 때문에 우방국이던 중국과 러시아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모르는 채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김수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애모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다더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지난 2년간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풀려난 나데즈나 사부첸코입니다. 사부첸코는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에 참전했다가 친러시아 반군에 체포됐고 러시아로 옮겨져 살인 혐의로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무고를 주장하면서 단식투쟁으로 맞섰고 러시아 법정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사부첸코는 1981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이미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그래서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육군 통신병을 거쳐 공수부대 훈련을 받았고 이라크전 당시 우크라이나에서는 유일한 여성 군인으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국방부에는 청원이 받아들여져 여성 최초로 공군대학 입학이 허가됐고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이뤘습니다. 사부첸코는 수호이 24 전투기와 Mi-24 공격 헬기를 모두 조종한 유일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내전이 발생하자 사부첸코는 교관으로 자원에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친러시아 반군에 붙잡혔고 러시아는 사부첸코의 지시로 이뤄진 포격으로 자국 기자 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브첸코는 러시아에 억류 중이던 지난 2014년 10월 우크라이나 총선에서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의 비례 대표 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사브첸코는 지난달 25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포로 교환으로 풀려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브첸코의 석방이 우크라이나 동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브첸코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와서 그녀의 영웅적 행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브첸코는 자신의 석방을 위해 애쓴 우크라이나 국민과 국제사회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조국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러시아에 수감됐다가 풀려난 우크라이나의 여성전투기 조종사 출신 의원 나데즈다 사브첸코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안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아시아 안보 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데요. 회의를 앞두고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국방정책을 비난하자 중국이 즉각 반발했었죠?
네, 이 카터 장관이 최근에 미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중국의 국방정책,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을 비판했는데요.
네.
남중국해상에서 중국이 유례없는 군사적 확장 조치를 계속함으로써 스스로 고립되는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 이는 이 어렵게 구축된 국제적 시스템과 규범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당히 직설적으로 네. 중국을 지목하면서 비난하고 있는데요. 카터 장관은 또 미국은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주변국들과 많은 갈등을 빚고 있죠.
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화하고 있는데요.
네.
레이더와 전투기 등 무기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카터미 국방장관은요,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서 미국도 전투기와 정찰기를 보내고 잠수함과 친형 구축함을 태평양에 투입하기도 했다면서 미국은 앞으로 중국의 이런 움직임, 특히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응해서 첨단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보낼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경고군요.
네, 카터 장관이 이날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면서 남중국해 분쟁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네.
카터 장관의 연설문을 읽어보면 중국 혹은 중국에라는 단어가 2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네네.
연설의 상당한 부분을 중국에 할애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카터 장관은 또 미국 내 기업과 기관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 중국이 인터넷의 정신을 침해한다. 미국 기업의 저작권을 함부로 훔쳐갔다. 이런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주 초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즉시 반박을 했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카터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건 미국이라면서
네.
이러한 미국의 활동을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중국의 정당한 활동을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인공섬 건설 또 군사화 활동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죠.
그런데 카터 장관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장소가 이제 막 미군 장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사관학교 졸업식장이었다는 점이 조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발언 장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미국 국방장관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이나 이런 장소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발언을 했다면
네네.
상대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발언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사관학교 졸업식이었다는 점에서
네.
미 국방부 내부 활동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네,
외부의 공개적인 행사에서 한 발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공개가 되긴 했지만 따라서 예, 적대 행위 논란을 피할 수가 있죠.
네, 발언 내용의 수위는 높았지만 공식 당국자의 비공식 논평인 셈이어서 예, 의도하지 않은 논쟁이나 외교 마찰을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셈인
그렇습니다. 네. 사관학교 졸업식은 어디까지나 이 미군 이 국방부 내부의 활동으로 이제 간주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공식적이긴 하지만 공개되긴 했지만 이제 비공식 논평인 말씀하신
네,
대로 그렇게 간주될 수가 있는데 과거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도요 이 퇴임하기 직전에 이 미군 간부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정훈 자료 등에서 당시 이 갈등을 빚던 러시아를 직설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 다른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의 발언과는 수위가 상당히 달랐었죠.
네. 한편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도 이 남중국해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죠.
네. 이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세계 35개국 국방장관 또 이 고위 군 지휘관 등이 참가하는 이 아시아 안보 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가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남중국해, 또 북한 핵 문제 등이
네네.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되고 있죠. 이 샹그릴라 대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2002년 이래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15차인데요.
네네.
이 회의 장소가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이라는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안보회의 이란 이름 대신에 샹그릴라 대화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죠.
네, 호텔 이름이었군요.
네.
남중국해 문제와 함께 이번에 북한의 핵 위협이 공식 의제로 채택됐다고요.
네, 이 회의가 열리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북한의 핵 위협 문제가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만큼
네.
북한 핵 위협이 아시아에서 심각한 안보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샹그릴라 대화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네네.
주제를 삼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열리고 있는 대회에서는요.
네네.
공식 회의와 별도로 개별 양자 회담도 열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 중국 모두 서로 간에 개별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외교 국방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자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한 소식 그리고 또 샹그릴라 대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동원됐던 중국인들에게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요.
네. 이 미쓰비시가 당시 강제로 동원됐던 중국인들이죠. 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고 1인당 10만 미완, 미화로 하면은 약 15,000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중국인의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연행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기업 차원에서 피해자와 합의서를 교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보상받게 되는 중국인 피해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쓰비시 측에 따르면은요, 이번에 합의의 대상이 되는 중국인 피해자가 3,765명입니다.
네.
1인당 10만 위안씩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총액을 합산을 해보면은 3억 7,650만 위안, 미화로 약 5,6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2차 대전 당시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됐습니까?
특히 이제 강제 노동자들, 이 중국인 노동자들을 일본으로 이주시켜서 강제 노역에 동원한 게 2차 세계대전에 격화되던 지난 1942년쯤이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언론이 인용한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 따르면요. 약 3만 9천 명의 중국인이 탄광이나 건설 현장 같은 일본 전역 135곳에서 노역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6,830명은 사망하기도 했는데 강제 노역을 주로 행했던 일본의 기업이 바로 이번에 합의를 하기로 한 미쓰비시입니다.
이 미쓰비시가 어떤 회사입니까?
역사가 오래된 회사입니다.
네.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후에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공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해온 기업인데요.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군수기업으로서 탄광과 선박공장, 무기 생산시설 등에 중국인은 물론이고요.
네네.
한국인과 미국, 또 영국, 네덜란드 출신 징용자, 또 전쟁 포로들에게도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요.
네.
지금은 일본과 미주 등지에서 자동차 생산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이나 영국, 네덜란드 뭐 이런 다른 외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또 언제쯤 사과나 보상이 이루어질까요?
미쓰비시가 이미 최근 몇 년 사이에요.
네.
미국과 중국, 영국, 네덜란드 출신 전시 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요.
네.
단계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에 이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인 태평양 전쟁 포로 또 유족들에게 강제 노동에 대해 사과를 했고요.
네.
8월에는 또 이제 중국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게 보상에 대한 합의서도 피해자들과의 교환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네.
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과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인들에게만 유독 사과를 못 하겠다는 건가요?
미쓰비시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경우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면서
네.
회사 차원에서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조선인 강제징용은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고
네.
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지난 1965년 일본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의해서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는 게 미쓰비시의 방침입니다.
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미쓰비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강제 노역은 일본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라면서 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고요. 중국 언론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논평과 함께 미쓰비시와 일본 측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피해자 단체 또 일반 여론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동원된 중국 피해자들에게 전후 최대 규모의 보상에 합의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이번 주 세계 여러 언론들이 많이 다뤘는데요.
네, 사실 뭐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가상화폐, 인터넷에서만 이제 쓰일 수 있는
네네.
그런 화폐인데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돈은 아닙니다.
네.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사람 사이에 돈처럼 주고받을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컴퓨터에서 생성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실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화폐처럼 이 화폐들도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서
네네네.
이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최근에 이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많이 사들이면서
네.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내용을 여러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투자가 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린 이유라고요?
네, 사실 뭐 이 국제 자본 시장에서 중국인들이 이미 이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지 오래됐죠.
네네.
뭐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주식, 또 부동산, 원자재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건데요. 뭐 이미 이런 이 중국인들의 추세가 이어진지는 오래됐는데 이 최근에 더 몰리고
네.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주말을 거쳐서 이번 주 초까지 16%나 급등을 했는데
네.
주요 원인은 중국 투자자들의 매수 열풍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이 인터넷 가상화폐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개념이 좀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2009년에 이제 탄생을 처음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불어닥쳤던 그런
네.
때죠. 비트코인이 뭐 일반 돈은 이제 은행에서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은요, 각 개인이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깔기만 하면
네.
자신의 컴퓨터에서 비트코인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무작정 많은 돈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내듯이
네.
이 소프트웨어에서도 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생성할 수 있는
네.
이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 이 생성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만큼
네.
느리게 비트코인이 생성이 되고
네.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이 적으면 빨리 생성이 되는데요.
네.
이 시장의 거래량 등을 고려해서 네. 전체 비트코인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네. 뭐 갑자기 비트코인을 많이 생성할 수도 없고
네.
또 이 비트코인의 양을 유통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비트코인은요.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물건을 살 수가 있고요.
네.
일반 상점들도 이런 비트코인을 받는 그런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네.
인터넷 상에서만 존재를 하지만 또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네네.
전 세계 어디서나 국경을 초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중간에 은행이 끼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왜 유독 이 중국인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까?
물론 더 비트코인을 투자로 여기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요.
네.
이도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중국인들이 부동산 시장, 또 뭐 주식 시장, 원자 시장 등에서 수익을 올렸지만
네.
최근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또 위안화 가치도 하락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에 돈이 몰리고 했다는 건데요.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 시장에 신규 투자처를 찾아야면 단기 자금 규모가 상당한데
네네.
특히 최근에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그런 신규 등록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국 당국의 최근 뭐 이런 자본 통제 강화도 이번에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인 그런 원인이 될까요?
네,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네.
중국 당국의 엄격해지는 자본 통제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트코인에 관심을 더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죠.
네.
또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그런 특징도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해외로
네.
자본을 보내기 위한,
뭐
나쁘게 표현하면 빼돌리기 위한
네.
그런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요, 현재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네.
있습니다.
이 가격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정보 업체가 집계한 비트코인 가격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네.
3일 기준으로 562달러 미화로 했을 때
네.
정도인데 2014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뭐 거의 20% 가까이 오르면서
네네.
크게 올랐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한때는 이 1000달러를 넘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네.
당시에 산 사람들은 여전히 큰 손해를 본 상태죠.
아, 그렇군요. 중국인들이 인터넷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사들이면서 최근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영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실비 오는 소리에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
실비 오는 소리에 님이 올 것 같아서 부시시 잠 깨어나서 먼 길을 알아보네. 바람 부는 소리에